이 저녁, 금요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기쁘다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중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또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영어로는 Joy and Peace in the Lord. 제 영어 이름은 존입니다. 제가 원래 제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조이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빌립보서에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조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 제 이름의 끝자가 제자인데 발음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는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godlovejoylee@gmail.com입니다. 금방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제 이름을 조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조이는 여자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또 누구나 험난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원하고 자신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온전히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더욱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미움과 슬픔 등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실로 인간 혼자의 힘만으로는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평강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 안에 참된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명령이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는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뻐합니다.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그런데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깁니다. 인생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릅니다. 각종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등 억울한 일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마치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쁨을 몰랐지만 용서함을 받은 창기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만큼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례는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육신의 자유마저 박탈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가 가진 기쁨은 그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충만한 내적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 위로의 기쁨, 상급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내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6, 7절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염려, 이 말씀 속에는 염려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선한 염려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더구나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것을 대주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새와 들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들도 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연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성도는 이미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과 또 형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말은 매우 친숙한 단어요. 가장 많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평안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유지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시키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처럼 평안을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쌓이다 보면 평안을 송두리째 아사갈 정도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다수의 일들 중에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함으로 마음의 평안만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란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늘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참고로 매주 금요일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하면도 될 것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구 몸 무리치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나 찬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막둥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을 때의 일입니다.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첫째는 24살, 둘째는 22살, 막둥이 딸내미는 이제 요번 달에 8살입니다.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달 하나만 사줘. 달을 사달래요. 달을. 요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웃음은 나왔는데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알았어. 근데 어떻게 사지? 그랬더니 하는 말, 아마존. 아마존에서 사오랍니다. 어린 자녀가 마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면서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에 당장 그 요청을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귀찮아서 들어주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공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주고 나서 사주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저희 막둥이처럼 귀여우면 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 제목이 됩니다.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삶 중에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손길들을 다 기억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그 결과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궁핍한 형편, 짓누르는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주듯이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심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은 6절의 결과에 대한 증거입니다. 곧 우리가 염려 대신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 3가지 이상의 응답을 체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받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고아들한테 먹일 빵이 다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를 돕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빵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밥숟가락, 밥그릇,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준비해놨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땡 하기 직전에 갑자기 빵집 주인이 빵을 한아름 안고 나타납니다. 갑자기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나서 빵을 가지고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속으로 우유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우유차가 앞을 지나가다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고치느냐고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우유가 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를 차라리 상하느니 고아원 아이들한테 주자 해서 도네이션 했습니다. 이것이 조지 뮬러가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는 당장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그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성도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또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문제 자체의 해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어 간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다가 뭐 좋은 기도의 예입니다. 이번에 집이 좋은 값에 팔려서 꼭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게 해주세요. 아유, 교회로 가까우게 이사온다면 좋은 기도죠. 그 다음에 이번에 회사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이 회사가 일어서는 데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될 때까지 매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또한 이 기도로다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또다시 염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고 하는 훨씬 그것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시다란 말은 호의하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철통 같은 보초가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호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평안으로 그것을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중시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깨달음으로 평화를 얻는 시간입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이야말로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하고 신령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주님의 명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